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가 또다시 핵무기 사용을 위협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작전에 성공할 경우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측의 공습이 성공하고 우리 영토의 일부를 점령했다고 상상해보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핵무기 사용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들은 러시아 병사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그들은 전 세계에 핵이라는 불이 붙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한 전임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귀도 크레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30일자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르 델라 세라 신문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행동이었다며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크로세토 장관은 이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일대일로 사업에서 탈퇴하느냐라며 중국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파트너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전임 주세페 콘테 총리 시절인 지난 2019년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공식화했었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초기인 2013년 8월 발표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사업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 2021년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오늘 열린 국가방위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이날 만료되는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민 아웅 훌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주도하는 군사정부의 임기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0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1년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후 6개월씩 3차례 이를 연장했었습니다. 군사정부가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는 6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가 해제된 뒤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민주진영 인사들의 모임인 국민통합정부의 테인우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들 스스로 정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 자체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은 최근 정부 주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니제르 군부에 축출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일주일 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어제 나이지리아에서 연 긴급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또 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과 함께 니제르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거래를 중단하는 등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에는 니제르와의 상업비행을 금지하고 니제르 국가자산을 동결하며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서는 어제 쿠데타로 지지하는 시위대가 현지 대사관을 공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는 지난 1960년 독립 때까지 니제르를 식민 지배한 프랑스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프랑스 국기를 불태우고 대사관 벽에 불을 지르며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깼습니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다음 달 첫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간 연간 계획과 합의에 따라 8월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보람의 방패 2023 합동훈련이 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UAE의 공군 합동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며 훈련은 두 나라 간 실용적인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키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는 자세한 훈련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미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며 북한 위협 대응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 행사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의 결속을 다진 데 대응해 미한일 안보 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는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을 환영하고 그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인맥을 갖춘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함경남도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최고는 27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미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며 북한 위협 대응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국방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과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We announced that President Biden will host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and President Yoon of the Republic.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상들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은 물론 강력한 우정의 유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한의 3자 협력 증진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And the blossom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ROK under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비상한 리더십 아래 한일 관계가 꽃을 피우고 있다면서 그들은 양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방식에 있어 정말로 대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국 정상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인도태평양 전역과 영내를 넘어서는 3국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expect that they'll discuss expanding trilateral cooperation across the Indo-Pacific and actually beyond that region, including to address the.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촉진하고 경제 투명성을 강화해 글로벌 및 영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으로 믿는다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한의 3국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상 간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미한일이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당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 DC로 초청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 국방장관의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을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북한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국가에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면서 백악관이 여러 차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관련 접촉 정황을 공개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일 뿐이며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확실히 북한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인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누구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그의 능력을 지원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아 비핵화에 관한 대화를 하겠다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as for the security implications in the region and on the peninsula, as I've said many, many, many times, the president.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대한 동맹 공약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국가안보 공약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분명히 미한일 3국 관계가 개선되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상호 운용성이 향상되고 협력이 훨씬 더 긴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ountries,
이어 지금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경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함께 작전하고 훈련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군사 능력을 개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6일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을 찾은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러 간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 행사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의 결속을 다진 데 대응해 미한일 안보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8월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는 권위주의 진영에 맞선 삼각공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일컫는 이른바 전승절 기념행사를 중국, 러시아와 밀착을 과시하는 무대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중러 대표단과 평양에서 가진 교류를 통해 현재 국제정세에 중러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반미, 반서방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했습니다. 이런 북중러의 밀착에 대응해 미한일 안보협력도 밀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다음 달 18일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는 한반도를 무대로 한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이 더 강화되는 흐름을 경계하며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전승절 기간 중 의도적으로 러시아와 국방 분야 협력 강화를 부각시킨 점에 주목하면서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이호령 안보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더 하이테크의 기술 분야를 줄 게 아니냐, 아니면 항공 능력이라든지 북한 취약한 분야를 러시아가 제공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정보 협력이라든지 관련된 정세 평가라든지 또 유사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게 이제 보다 더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전승절 기간 내내 러시아 군사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무기 전시회를 둘러보는 등 일정을 함께했고 북한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26일 면담에선 국방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와 지역, 국제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미한일은 오는 정상회의에서 북중러 권위주의 진영에 맞선 강력한 공조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국 정상의 성명 발표나 미한일 정상회의 정례화 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중러의 밀착은 한일관계 개선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과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정상들이 대북 확장 억제는 물론 중러의 위협에 대처하는 공동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별도로 미국에서 초청을 해서 또 상징성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북한을 향한 또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또 세계 안보 상황에 한미일이 어떻게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담은 그런 성명이 나올 걸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승절을 통해 미한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를 선명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지만 북중러의 협력관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지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기술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술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군사정찰위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핵과 미사일의 실질적 위협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 교수는 러시아가 국익 차원에서 북한의 핵심 기술을 넘겨주긴 어렵다며 더욱이 북러 모두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협력을 드러내놓고 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냉전 구도에 한미에 맞서는 구도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아마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자원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중요한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들의 경제 발전에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겠다. 그게 지금은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북중 간 걸그런 관계가 노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우군 찾기에 급급해진 러시아와 달리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중국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를 반길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이 때문에 전승절에 보낸 대표단장의 급을 전국인민대표회의 부위원장으로 낮췄다는 설명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 극한의 대치국면으로 가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에서는 사실 이제 양측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단의 급을 낮춘 게 그 원인이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는 한 배 안에 탔다. 의존도로 볼 때는 아직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러시아는 가능성일 뿐이다. 볼 수 있죠.
한편 미한일 정상회담과 함께 하반기 연례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8월에 예정돼 있어 북한이 이를 구실로 말폭탄과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등장 무기와 참가 인원 규모 면에서 지난해 4.25 열병식에 비해 60%에서 70% 수준이었지만 핵심적인 전략, 전술, 핵무기들을 등장시키며 향후 대미, 대남 무력 대응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공세성은 한층 강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호령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그나마 신무기로 미 첨단 무인기 모양을 본뜬 드론을 공개했지만 성능에 대한 의심이 크다며 북한이 새 전략 도발 카드가 마땅치 않다면 사이버 공격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8월엔 한미 연합 연습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정부와 군의 군사 연습을 연계해서 시행한다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주시하며 필요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상원의 인준을 받은 새 북한 인권 특사가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새 특사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압박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은 27일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호명 투표로 가결했습니다. 1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국무부는 28일 터너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소식을 반기면서 그가 북한 인권 전문가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줄리 터너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과 기타 지역 문제에 대해 일해온 독보적인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그만큼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 인맥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조명하고 탈북 망명 희망자와 초국가적 탄압에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하며 국제시민사회,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성김 대북특별대표, 북한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국무부의 다른 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한국 측 상대인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28일 BOA에 바이든 대통령이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선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 절차가 조속히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터너 지명자도 임무를 시작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의 이번 인준안 가결로 미국은 로버트 킹 특사가 지난 2017년 1월에 퇴임한 뒤 무려 6년 6개월여 만에 새 후임자가 활동하게 됐습니다. 북한인권 특사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과 재승인법에 따라 만들어진 직책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주요 임무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28일 성명을 통해 터너 지명자에 대한 미국 상원의 인준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터너 특사는 오랫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로서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고 정부는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 전문가들도 이번 인준안 통과를 반기면서 새 특사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압박을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임자인 킹 전 특사는 28일 BOA에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쁘다면서 그가 이 일을 아주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특사의 최우선 임무는 유엔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very good news that it's happened and I'm delighted. She's going to be very good at this.
킹 전 특사는 유엔은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너사 특사가 북한과 유엔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첫 무대는 가을에 열릴 유엔 총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북한의 열악한 식량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이 향후 국경을 다시 개방하기 시작하면 새 특사가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관여 재개 등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렛 사무총장은 터너 특사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강조한 다섯 가지 핵심 의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She said that she would aim to re-energize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터너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스칼렛 사무총장은 터너 지명자가 또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며 여기엔 북한 인권을 유엔 안보리 의제로 상정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터너 지명자는 지난 5월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에서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책임 규명 등 유엔에서의 압박 노력, 탈북 난민 보호,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노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스칼렛 총장은 또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는 대사급 정규직인 반면 한국의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는 비상근직이라며 새 특사는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내 새로운 카운터파트, 즉 상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e will need a counterpart within the Foreign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한국의 이신화 대사와 물론 협력하겠지만 균형 차원에서 한국 정부 내 정규직 카운터파트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중국 내 탈북 난민을 구하는 게 새 특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솔티 의장은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문제이며 시급한 문제라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북한인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올리비아 이너스 홍콩자유위원회 워싱턴 디렉터는 새 특사가 북한 인권 문제의 조명을 밝게 비추고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행동 계획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현재 진행 중인 대량 학살과 반인도 범죄의 직면에 있는지를 밝히는 잔악 행위 결정을 발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너스 디렉터는 내년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정은 시의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잔악행위 결정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지원하고 난민 재정착 상황을 개선하며 김 씨 정권에 대한 제재와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하는 다른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한 가운데 두 나라가 북한의 불법 자금 창출 활동을 물리적으로 지원하며 유엔을 조롱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중국의 북한 제재 회피 방조를 겨냥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석좌와 앤서니 루지에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선임국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지난 며칠 동안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을 금지했지 순항미사일을 금지하진 않았는데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it's a problem that North Korea keeps developing these long-range cruise missiles, the air-breathing missiles that can fly.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더망을 피해 날아갈 수 있는 공기 흡입식 미사일이죠. 오키나와 필리핀 타이완을 연결하는 제1 도련선 안에 모든 미군 기지와 우방 동맹국들을 타격하고 미국과 동맹군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엔이 해법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유엔의 금지가 북한의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러시아의 조약 위반 때문이었습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군사 계획이 있을 경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북한은 무기 전반을 증강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동등한 세력이 되고자 하고 일종의 영구적 위협을 가하고자 하죠. 따라서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어떤 금지 조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루제로 국장님, 북한 미사일이 주변국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선 그저 말로만 규탄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진 못하는데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요?
Right, I would just say that they are a direct threat to the US allies and our partners in the region.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 영내 파트너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북한의 노력이죠. 이런 무기를 개발해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일본을 강압하려고 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금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의나 소집하고 엄중한 성명서만 발표하면서요. 지금 행정부가 할 일은 미국의 제재를 통해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열병식에 이 모든 미사일을 도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무기를 행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크로닌 석좌님, 러시아와 중국 관리들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 양옆에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지켜봤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죠.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More than neutralizing, they're basically trying to overturn the UN sanctions.
무력화를 넘어섰죠.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를 뒤집고 한국 전쟁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해석을 뒤집으려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ICBM, 전술 핵무기를 만들려고 벌이는 모든 불법 활동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리흥중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원을 물리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와 매우 유사한 무인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지켜보고 ICBM 행렬을 지켜보면서 말이죠. 이것은 유엔을 조롱하는 것이고 북한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중러의 열병식 참관은 북한이 계속 도발할 수 있는 백지 수표이기도 하다는 것을 김정은은 알고 있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김정은이 ICBM을 비롯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무기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과시했는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더 이상의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준 것 아닙니까?
Well, as Anthony suggested, no further sanctions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because of Russia and China. That doesn't mean there can't be sanctions. It just means
루지에로 국장 말처럼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더 이상의 대북 제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제재가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제재 이행국이 미국, 한국, 일본처럼 법을 준수하는 국가로 제한될 뿐이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특히 중국을 비롯한 수정주의 국가, 불법 국가의 경제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여기서 제재만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북한 군사 무기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이제 러시아 국방부의 관리 아래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프리고진 지휘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가을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제공했고 당시는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을 운영하던 때였죠. 쇼이구는 푸틴 편지를 들고 평양에 가서 이제 내가 당신을 담당하고 내가 공급망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루제로 국장님, 북한 관영 매체는 쇼이구와 김정은이 국방 안전 분야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언급대로 여기서 상호 관심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 확대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Well, absolutely. And you know, when you think about this, we only have ourselves to blame here. You know, the White House.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의 잘못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관계가 작년 11월에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와 관련해 북한, 특히 러시아의 실질적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북러 협력을 깨고 압력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진지해져야 할 때입니다. 이 행정부가 집권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제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제재가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과의 현상 유지에 만족한다면 이대로도 괜찮겠죠. 그것이 이 행정부의 결정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바그너 그룹의 주요 인물들은 물론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거래를 중재한 인물을 제재했는데요.
Right. Those are very minimal activities. I mean, we need to get at the heart when you look at this administration.
그것은 아주 최소한의 조치일 뿐입니다. 핵심을 건드려야 합니다. 이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면 그것이 러시아나 중국 등과의 관계이든 석탄 거래이든 해외 노동자 문제이든 바이든 정부가 불법 네트워크의 일부만을 쫓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 정부 보도자료의 설명대로 이들 북한인들은 중국 회사와 개인, 은행들과 일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미국과도 거래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겨냥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진지한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만 대북 제재에 진지하게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로 꽤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이 행정부가 자원을 기꺼이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복잡한 문제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리의 지원을 받는 파트너와 동맹국들 중 하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가용한 도구로 북러 관계를 끊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루제르 국장님, 2018년에 백악관 NSC 국장이셨는데요. 그러면 루제르 국장님이 백악관에 계셨을 때가 진지한 대북 제재 조치가 이뤄졌던 시기였겠군요. 방금 말씀하신 정책 제안들을 당시 백악관 고위급에도 제시하셨습니까? 반응은 어땠나요?
I think most people are aware that you know my views on North Korea have been very consistent.
북한에 대한 제 견해가 매우 일관적이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저는 분명히 그런 견해를 밝혔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대북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김정은과 함께 협력해 보기로 했죠. 결국 김정은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고 그때 우리는 이전에 통했던 정책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이끌어낸 압박 정책으로 말이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볼 문제이죠.
그렇다면 루제르 국장님의 권고는 본질적으로 실패했네요?
Well, not my recommendations. They were just not taken.
제 권고가 실패한 게 아니죠. 채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크로닌 석좌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다시 강력한 대북 제재로 돌아갔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Well, it's a great question. Anthony's got a lot of expertise on this area. I think the problem is he handed out.
좋은 질문입니다. 루제로 국장이 이 분야에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죠. 루제로 국장도 중국이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경제는 복잡하죠. 미국과 중국 모두 세계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죠. 중국의 모든 것에 대해 강력한 금융 제재 부과를 위협하면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를 잃지 않고 월스트리트와 할리우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약이 있고 우리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당들의 행동에 대한 루지에로 국장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압박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행되지 않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어쩌면 루지에로 국장 말대로 우리가 이전의 제재 방식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 우리가 예전의 입장을 취해야 하겠죠. 루지에로 국장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타당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더 큰 정치적, 경제적 주장은 우리가 여전히 미중 관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핵 위협이 아니라요. 이런 주장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중 관계 관리가 우선입니다.
루제르 국장님, 비어웨이는 중국이 북한 해역에서 불법 선박 환적에 관여한 여러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비어웨이에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찾을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왜 북한의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처벌하지 않는 걸까요?
It's a great question. I mean, it seems like they're more willing to write a angry worded letter. They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정부는 화난 어조로 편지를 쓰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스스로를 토닥이며 무언가 해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이 문제에 수년간 관여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크로닌 석좌 말대로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로 중국과 관련해 금지 구역까지 가지는 말자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제로 구역에 머무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우리는 중국의 주요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시작했고 그 후 비공개적으로 중국의 추가 조치를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은 그들이 합의한 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 간 환적은 우리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억지력을 말할 때 제재 회피 측면에서의 억지력도 조금은 포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중국에 분명히 밝혀야 하고요. 우리가 중국은행을 위협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장하는 중국 기관들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제대로 적용된 적이 있습니까? 전직 고위 탈북민들은 이런 중국 기관들에 관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전했다고 VOA에 밝혔는데요.
Well, we've done it before, as I mentioned, you know, Dandong Hongxiao. We went after Bank of Dandong. We've gone after.
우리는 과거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단둥 홍샹 실업발전 유한 공사와 단둥은행을 제재했죠. 이것이 당시 특별했던 것은 우리가 개인 한 명만 추적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연결책을 추적했고 글로벌 경제로 옮겨가지 않았는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 메시지만큼 중요한 것은 미중 재무부의 사적 대화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중국 은행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자체 검열해 북한의 이런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 거래를 모두 겨냥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죠. 지금 북한은 어떤 문제도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고 여러 활동을 벌이는 것이죠.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북한의 이런 활동을 거론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자국 무기 프로그램만 집중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패트릭 크로닌 석좌와 앤서니 루지에로 전 NSC 대량살상무기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유럽연합은 무기거래 등 북한과 러시아의 국방 분야 협력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과 러시아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EU 대변인은 28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EU는 국제법과 UN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며 근거 없고 부당한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기업 간의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할 것이고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무기 거래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처럼 북한과 같은 나라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 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탄약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을 찾은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러 간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유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북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지난 21일 주요 7개국 G7과 한국, 유럽연합, EU 등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프로그램의 위협은 지난 12일 있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며 이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중국 정부가 영해에서 특히 허가받지 않은 불법 석유 환적 등 선박들의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7개국 G7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 나라, 유럽연합 EU는 지난 21일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 앞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산삼한 중국 영해에서 제재 대상인 대북 석유 제품 밀거래를 알선하는 여러 유조선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에 이들 선박을 조사하고 차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대화와 협상이 장기간 단절된 가운데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2병이 지난 18일 판문점을 통해 월북하는 돌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북 간 송환 협상이 이루어질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2병이 월북한 지 13일이 지난 31일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미군 당국은 유엔 군사령부와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간 직통전화를 통해 킹 2병의 소재와 안위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군 측에 문의해 접수했다는 것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Contact between the UN command and North Korea.
전문가들은 북한으로서는 반응을 자제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번 월북 사건은 북한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 관계는 대화가 장기간 끊긴 가운데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18일 서울에서 1차 핵협의 그룹 회의를 열었고 이 무렵 미 해군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에 이어 아나폴리스함이 한국에 기항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22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24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무력 시위에 강하게 반발하며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으로서는 사건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비공개로 하면서 그리고 입장 정리, 조사 이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킹 2병을 평양으로 압송해 국가안전보위부 등의 주도로 월북 동기와 배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킹 2병의 안위를 확인하고 신병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그의 안정과 안위를 걱정하고 있고 그가 가능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킹이병 사건에 쉽게 반응을 보이거나 소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입지나 뭐 협상의 지렛대를 높이려면 미국을 최대한 초조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킹이병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너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거짓 진술을 강요해 미국을 비난하고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해 종신형 등 중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평양 관광을 하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별을 체포한 뒤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적용해 미국을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비어와 킹이병은 다르다고 한반도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합니다. 원비어의 경우 북한 당국이 억지로 간첩 혐의를 씌워 구속했지만 킹이병은 백주에 자진해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은 만큼 간첩으로 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How the North Koreans supposed to explain that this guy runs into their country?
또 다른 선택지는 킹이병을 망명자로 받아들여 평양에 살게 하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1962년 월북한 미군 병사 래리 앱셔 일병, 제임스 드레스녹 일병, 1965년에 월북한 제리 페리시 상병과 찰스 젠킨스 병장 등 미군 병사 5, 6명을 감시하에 평양에 살게 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미 국무부에서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키노네스 박사는 킹이병이 북한에 남겠다고 할 경우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idn't invite him. We don't need him. But if he wants to stay, we will welcome him. So that I think will determine the situation.
북한이 킹이병을 초청한 것도 그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킹이병이 북한에 남기를 희망한다면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고스 국장은 북한과 미국이 킹이병 문제를 둘러싸고 물밑 접촉을 가질 공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킹이병은 말단 병사로 정보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활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식량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등을 받는 조건으로 킹이병을 송환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고스 국장은 말합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나 미북 양측이 공식 채널을 통해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비공식 채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ll probably try to do it quietly and then ask for some sort of maintenance fee that they would want to be reimbursed for that.
과거 판문점에서 북한과 군사 실무회담에 나섰던 문성묵 센터장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적당한 수준에서 미국과 타협을 하면서 생색도 내고 얻을 건 없고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킹이병 월북 문제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A good reason to come back to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I think that would be very positive. It would be positive for.
그러면서 만일 미국과 북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주앉아 킹이병 송환 문제와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송환을 위한 접촉은 몰라도 미북 간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별 관심이 없다며 접촉이 시작되더라도 경색된 미북 관계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킹이병 월북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또 그것이 미북 관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은기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이 끼고 함경남도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최고는 27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24도, 최고는 34도로 예상됩니다. 안주도 맑고 최저 23, 최고 33, 남포 맑고 최저 24, 최고 34,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는 33도, 중강 구름 많이 끼고 최저 20도, 최고 34도,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33도입니다. 해주는 맑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4도입니다. 개성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5도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5도. 신포 맑고 최저 맑고 오후에도 맑겠고 최저 23도, 최고 32도입니다. 장진 구름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9도. 해산 그리고 최저 18도, 최고는 32도입니다.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는 34도가 되겠습니다. 청진은 맑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는 31도입니다. 선봉도 맑고 최저 22도, 최고 31도. 삼지연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먼 바다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 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잔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로 일고 먼 바다는 약간 높아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B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 고위관리가 또다시 핵무기 사용을 위협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데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작전에 성공할 경우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측의 공습이 성공하고 우리 영토의 일부를 점령했다고 상상해보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핵무기 사용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들은 러시아 병사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그들은 전 세계에 핵이라는 불이 붙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세이 폴리슈크 러시아 외무부 국장은 러시아 국영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에 배치된 러시아 전술 핵의 철수는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안보를 위협하는 파괴적 노선을 포기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리슈크 국장은 이는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를 미국 영토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벨라루스 내 전술 핵 배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봉쇄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한 전임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도 크루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30일자 이탈리아 일간 꼬리에르 델라 세라 신문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행동이었다며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크루세토 장관은 이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일대일로 사업에서 탈퇴하느냐라며 중국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파트너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전임 주세페 콘테 총리 시절인 지난 2019년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공식화했었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초기인 2013년 8월 발표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사업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 2021년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오늘 열린 국가방위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이날 만료되는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미나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주도하는 군사정부의 임기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0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1년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후 6개월씩 3차례 이를 연장했었습니다. 군사정부가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는 6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가 해제된 뒤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민주진영 인사들의 모임인 국민통합정부의 테인우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들 스스로 정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 자체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은 최근 정부 주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 UAE가 다음 달 첫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간 연간 계획과 합의에 따라 8월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보람의 방패 2023 합동훈련이 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UAE의 공군 합동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며 훈련은 두 나라 군 간 실용적인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키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자세한 훈련 시기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올 들어 UAE 항구에 자국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는 등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다른 나라 대사관 앞에서 쿠란 등 종교 경전을 불태우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트리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어제 덴마크 공영 DR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쿠란을 불태우는 행위는 통합이 필요한 세계에서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덴마크 정부가 정부 이익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다른 나라에 대한 조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또 덴마크 정부는 다른 나라와 문화, 종교가 모욕을 당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개입할 여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어떤 조치든 합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라는 틀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와는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는 덴마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어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5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테러는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가까운 보수파 이슬람 정당인 자미아트 울레마에 이슬라미가 주최한 정치 집회 중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테러범이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안수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